고린도후서 43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12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완전히 화해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에서 화해하는 사역의 솔직한 권면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멍에를 같이 하지 않음.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에 관한 사도의 말은 11절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의 입이 열렸으며 그의 마음이 넓어진 것에 근거합니다. 완전한 화해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으로 귀결되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립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4절에 있는 같지 않게라는 말은 다르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두 짐승을 함께 멍에 매는 것을 금하는 신명기 22장 10절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의 거룩한 본성과 거룩한 위치 때문에 그들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이나 사업뿐 아니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모든 종류의 사소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같지 않게 멍에를 메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로 더불어 다르게 멍에를 메지 말고 분별됨으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께 되돌려질 수 있기를 권고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가축은 두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양과 소는 깨끗한 짐승이었지만 당나귀와 말이나 노새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2장 10절은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하여 갈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멍에 매지 말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은 멍에 아래 두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소와 같은 깨끗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6장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고 이런 요구의 영적인 의미를 주의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소와 양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부정하며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지 않은 것끼리 맨 멍에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며 그분 안으로 화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는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는 것은 같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와 같지 않은 것끼리 매는 멍에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이와 동업하는 것도 또한 같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이와 함께 동업을 하며 같은 흥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같지 않게 멍에를 맨 짝입니다. 이런 종류의 짝과 멍에는 끝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에서 동업자 관계를 맺는다면 그의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사업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 있는 형제는 누구든지 사업상 같지 않게 맨 멍에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화해하여 되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친구 관계도 같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년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들을 가까운 친구로 갖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같지 않게 멍에를 맨 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멍에 맴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는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와 같지 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한 당신은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차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존되고 그분 안으로 완전히 되돌려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사도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묘사하기 위해 다섯 가지 예를 듭니다. 즉, 의와 불법이 서로 짝하여 함께하지 못하며, 빛과 어둠이 교통하여 사귀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되거나 어울리지 못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몫이나 기업에서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일치하거나 부합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예는 또한 믿는 이들은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이며, 믿지 않는 이들은 불법이고 어두움이며 벨리알이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라고 말합니다. 의와 불법 간에는 어떠한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거나 서로 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사귐을 갖거나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우정은 빛과 어둠 간의 교통입니다.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는 것은 그 믿는 이가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벨리알은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믿지 않는 이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우정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탄을 조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떤 것도 상관할 수 없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며 산 방식으로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지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전각 안에 있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 안에서 사실 뿐 아니라 행하고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 안에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분별되고 화목됨.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권고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합니다. 분별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화해되고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열거된 것과 같은 불법과 어두움과 벨리알과 우상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별되며 하나님께 화해됩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별되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은 완전히 화해되고 그분께 되돌려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들과 딸들. 18절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부정관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안으로, 모모에까지, 무엇무엇 위에입니다. 한 아버지가 되는 것과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욱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아버지는 낳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딸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유일한 신례입니다.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 아들들과 딸들을 모두 말하는 이유는 대단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들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딸만 가진 부모들은 아들을 하나만이라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들이 귀하지만 딸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만 셋이고 딸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틀림없이 그는 딸을 갖기 원할 것이며 그에게 있어서 딸은 매우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딸들은 사랑스럽고 아들들은 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1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아들처럼 귀할 뿐 아니라 또한 딸처럼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기 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도 기뻐합니다. 나는 그분께 사랑스럽고 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그분에게 아들들과 딸들임을 지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참되고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들입니다.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여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여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정결한 처녀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여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여자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고 전쟁을 치르기에 강한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께 매우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편 우리는 귀한 아들들이며 다른 한편 우리는 사랑스러운 딸들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의 시작에서 그런즉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6장의 마지막 부분, 특히 14절부터 18절까지의 결론임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들은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언급된 것들입니다. 육의 더러움은 물질적인 것들을 가리키며 영의 더러움은 우상과 같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화해되기 위해 모든 빗나간 데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분별이 완전하고 온전케 되어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몸과 하나님께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분별되고 성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성별되고 분별되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모든 것들과 다르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것과 다르며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하며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거룩하신 분인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침투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죄 없는 상태로, 완전하거나 죄 없는 상태로 순결한 것과는 다릅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안에서 우리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나 그분께 관계되지 않은 것을 감히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성전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같지 않은 멍에를 맬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불법 안으로 하나님의 빛을 어둠 안으로 그리스도를 마귀에게로 이끌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에나 더러움이 있습니다.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별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사실 화해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부정한 것에서 분별되라고 권고합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은 하나님께 화해되고 그분께 성별되는 것으로 이것은 또한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별됨과 하나님께로 성별됨과 하나님 안으로 화해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2장의 시작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2장의 끝에서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별이고 분별은 성별이며 성별은 화해입니다.